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또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심히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님 저희의 연약한 중심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육신의 건강의 조건 속에서도 낙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사사 에훗 또 끝에 삼갈이라는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 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를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또 사사기에 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2절 비롯해서 4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겠죠. 또 예레미야 13장 23절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의 전적 부패성 혹은 전적 무능력에 대한 귀한 진리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두 구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3장 23절 요절과 같이 인간에 대한 귀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악을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냐 악하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판단받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고 선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 보기에 다 옳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이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왕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아, 그러구나. 세상의 권력을, 나라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는 세상 나라 왕들의 권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섭리자 하나님. 섭리는 주권적 섭리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것이다. 나라들 간의 갈등도 그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압왕은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왕을 18해 동안이나 섬겼으니 참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긴 8년보다 백갑절 이상 긴 기간이었습니다. 18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은 약 45cm라고 그랬죠. 45cm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우편 넓적 다리 옷 속에 차고, 우편 다리, 우편 넓적 다리라고, 넓적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압왕에게 18해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를 섬기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시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가 약해지지. 그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곤 합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을 것인데 고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또 와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기억나죠.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참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곁길로 가고 그랬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을 좀 차려서 바른 길로 온다. 119편 71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 것도 아니죠. 내가 바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바로 살지 못하면 고난도 주시게 되고 주시는 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있다. 늘 말하지만은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준다. 첫째는 믿음 있게 하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고, 셋째는 겸손하게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보이는 바이죠. 교만한 자들, 고난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크게 여기는 그런 교만에 떨어지기가 쉽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기가 쉽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짓기 쉬운데, 그 다 불결한 일이죠.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기 쉬운데,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늘 의지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믿고 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이 다 유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좁고 너그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매우 크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버린 자들도 없지 않아서 잠언에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외면하면은 환난 날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면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죠. 회개하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자기를 더 깊이 성찰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 그는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가 되죠. 온니엘이 첫 번째, 에훗이 두 번째 사사.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와 같으죠. 구원자,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그렇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왼손잡이 용사들, 물맷돌을 던지는 용사들 700명을 얘기한 다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가 베냐민 지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0명이나 되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이 잘 맞춘다. 마치 우리가 새총 가지고 정확하게 잘 맞히는 그런 아주 새총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 들어 있듯이, 또 총은 오늘날 총도 마찬가지죠. 특등 사수가 돼서 목표를 정확하게 잘 맞추는, 요즘에는 뭐 망원렌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더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총도, 재래식 총도 우리가 잘 훈련된 병사는 잘 맞추죠. 왼손잡이 용사들, 왼손잡이 여기에 에훗,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길이가 약 45cm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우측 넓적다리 옷 속에 차고, 지금 뭐 큰 일을 아마 행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죽는데, 큰 우측 넓적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자 먼저 곡물을 다 바쳐서 에글론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 뜨는 곳 그렇게 옛날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 영어 성경들이나 사전에는 그냥 우상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상들, 그래서 돌 뜨는 곳 혹은 거기에 우상들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자, 길갈 근처에서부터 다시 모압, 모압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죠. 길갈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여리고 가까이에 있고, 예, 그렇죠. 왕이 명하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다시 모압 땅으로 왔다는 말씀 같은데, 아니면 모압 왕이 아예 여리고에 거기에 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나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는 말 같이 보입니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조용히 시키니까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러니 깜짝 놀라서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와, 힘도 대단한 용사고 또 얼마나 힘있게 상대를 찔렀으면 칼도 날카로운지 그 칼이 몸을 관통해서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 완전히 그런 날카로운 칼로 상대를, 비둔한 에글론이라고 했는데 뚱뚱한 몸인데도 그 칼이 그렇게 뚫고 지나갔으니 대단한 힘입니다.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 얻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원문 성경에 보면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또 말이 좀 더가 있어요. 칼날에 엉기었고 또 오물들이 나왔더라, 오물들이 나왔더라 그런 말까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관통을 하듯이 그 배를 뚫어서 칼의 손잡이가 그러게 그 등 뒤까지 나오게 하고 오물들이 나왔겠죠. 에훗은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처럼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로부터 돌아와 모압 근처로부터 돌아와서 모압 왕과 조용하게 혼자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를 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럼 죽음을 내놓고 한 일이었고 용기 있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핍박했으니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에훗이 현관에서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 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할 때 사울이 굴에서 발을 가리운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사무엘 상에 발을 가리운다 그냥 변을 보신다 그런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발을 가리운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원문에는 또 옛날 영어 성경에는 부끄러울 때까지 오래 기다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까지 왕을 자꾸 불렀겠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부르는 사람이 부끄러울 지경이 되게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자, 에그론의 신하들은 왕을 호위함에 불성실하였고 해이한 마음으로 또 잘못된 추측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울 때까지 오래 기다려도 왕은 다락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들이 열쇠를 취해 다락을 열고 보니 자기들의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뜨는 곳 혹은 우상들을 지나 도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마저 보십시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역사 다 건장한 장정들이다. 다 건장했고 용사라 역사요 용사라 다 건장했고 용사라 건장한 용사라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즉시 소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합하여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무리는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고 모압 사람 건장한 용사 1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지만은 요단강 서편에 여리고 쪽에 그들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여리고 쪽에 와 있는 용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전부 도망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지키니까 건너지 못하고 건장한 용사 1만 명이 다 요단강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그 후 그 땅은 80년 동안 평안했고 그 평안의 기간 80년의 기간은 징벌의 기간보다 4배 이상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31절도 보십시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범죄하는 개인과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죽음과 불행과 지옥형벌이죠. 최종적으로는 지옥형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벌하심을 알고 범죄치 말고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것을 각오하라. 그래도 죄 짓겠느냐? 죄 지을 수 없죠.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는 그들을 위해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입니다. 회개하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보이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죄 많은 인생들 노아 홍수 심판처럼 다 심판해 버려도 될 세상이지만은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독생자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의 뜻에 맞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제는 죄짓지 않겠나이다.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죠.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미가 6장 8절 요절 말씀 다시 기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요점 정리해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바르게, 정정당당하게만 살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 마음 씀씀이가 착해야지.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먹으면 안 되고 독하게 먹으면 안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게 불쌍히 여기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경건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종이 연약합니다. 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경건과 도덕성이죠. 결국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인자 착하게 자비를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였으니 이제 주의 뜻대로 바르게 경건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새벽에도 또다시 이 말씀 조금 묵상하며 또 마음에 주의 교훈을 기억하였나이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쓸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 우리가 믿어 싸우니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 이제는 경건하게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소서. 땅 위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